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여러분, 잠시 2006년으로 한번 돌아가서 상상을 해보시죠. 모니터 화면 속에서 거대한 용들이 막 화려하게 불꽃을 내뿜고 있는 그런 생생한 그래픽 말입니다.
네, 그 당시 엔비디아가 지포스 256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게임 그래픽 카드 시장을 완전히 평정했던 때죠.
맞아요. 그야말로 절대적인 왕좌에 올랐던 영광의 순간이잖아요. 사실 그들은 그냥 더 화려한 그래픽, 더 빠른 화면 전환, 이런 것만 만들어내면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그게 시장이 원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화려한 게임 화면 너머를 응시하던 한 남자, 젠슨 황은 갑자기 배의 방향을 돌려버립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고 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연산이라는 캄캄한 미지의 영역을 향해서 말이죠.
아,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죠.
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방대한 기록들에 따르면 이 고독한 밤의 결정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차가운 루비콘 강물에 발을 들였던 순간과 완벽하게 겹쳐서 비유하더라고요.
사실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한 게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널 때 그를 따르던 최종의 군단병들조차 그 결정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거든요.
아, 군단병들조차도 몰랐군요.
네, 그들 눈앞에는 그저 어둡고 거센 물결뿐이었으니까요. 2006년 엔비디아 내부 상황도 정확히 같았습니다. 회사의 임원들, 칩 설계자들, 심지어 투자자들까지 모두가 이 결정을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오늘 심층 탐구에서 우리가 추적해야 할 핵심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어떻게 10년이라는 그 억겁의 시간 동안 조롱받고 외면당했던 고독한 투자가 오늘날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AI 혁명의 심장이 될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죠.
정말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당장 게임용 칩만 잘 팔아도 회사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인데 왜 굳이 그 가시밭길을 택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려면 먼저 젠슨 황이 도대체 세상에 무엇을 내놓았는지 그 기술적인 밑그림부터 좀 그려봐야 할것 같습니다. 2006년 말에 엔비디아가 발표했던 쿠다,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 말입니다.
네, 쿠다. 쿠다의 정체를 이해하려면 당시 컴퓨터의 두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조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요?
네, 당시 컴퓨터에는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두 부류의 일꾼이 살고 있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CPU, 즉 중앙처리 장치입니다. 이 친구는 모든 과목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약간 모범생 반장 같은 존재예요.
혼자서 다 잘하는 똑똑한 반장이네요.
그렇죠. 글도 잘 쓰고 복잡한 논리 수학도 척척 해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한 번에 딱 하나의 일만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한 번에 하나씩. 그럼 두 번째 일꾼은요?
두 번째가 바로 GPU,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이들은 반장과는 완전히 달라요. 비유하자면 미술부원에 가깝습니다. 그것도 그림을 아주아주 아주 빨리 그리는 미술부원 수천 명이 모여있는 거대한 집단이죠.
수천 명의 미술부원이요?
네, 이들은 복잡한 철학이나 논리적 사고는 못해요. 하지만 동시에 수백, 수천 개의 점과 선, 색깔을 화면에 흩뿌리는 그 단순 노동에는 그야말로 천재적입니다.
아, 단순 작업을 엄청난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거군요.
맞습니다. 젠슨 황의 머릿속에 번뜩인 발상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수천 명의 미술부원들이 화면에 픽셀을 찍는 대신에 동시에 수학 문제를 풀게 하면 어떨까 하고요.
우와. 미술 부원들에게 수학을요?
근데 반장 혼자서 문제를 하나씩 순서대로 푸는 것보다 수천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병렬로 계산을 해버리면 비교도 안 되게 빠르지 않을까 생각한 거죠.
잠깐만요. 흥미롭긴 한데 문제가 하나 있지 않나요? 미술 부원들은 미술의 언어만 알지 수학의 언어는 모를 텐데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적인 장벽이었어요. 하드웨어적으로는 수학을 엄청나게 빨리 풀 잠재력이 있는데 정작 지시할 언어가 없었던 거죠.
말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젠슨 황은 기존 개발자들이 흔히 쓰는 C 언어로 수학과 과학 연산을 지시할 수 있는 통역관을 만듭니다.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러니까 수학과 미술의 언어를 번역해주는 거대한 통역관이 바로 쿠다인 거죠.
가만 들어보니까 여기서 아주 상업적인 모순이 하나 크게 발생하는데요. 통역관을 만들었다는 건 기술적으로 훌륭한 성취지만 사실 엔비디아의 주 고객은 집에서 괴물을 사냥하고 레이싱 게임을 하려는 평범한 게이머들이었잖아요.
네, 게이머들이 전부였죠.
그 소비자들에게 그래픽카드 안에 과학 연산용 통역관을 심어서 판다는 건 비유하자면 식당에 맛있는 스테이크 썰러 온 손님한테 뜬금없이 고성능 현미경을 강제로 끼워 파는 게 아닙니까?
하하, 맞습니다. 그게 바로 당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엔비디아를 향해 똑같이 던졌던 질문이에요. 게이머한테 왜 기상예측에나 쓸 통역관을 강제로 떠넘기냐는 거죠.
그쵸. 원하지도 않는데.
게다가 반도체 칩은 새로운 설계가 추가될수록 물리적인 크기가 커집니다. 칩이 커진다는 건 제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는 뜻이거든요.
아, 원가가 올라가는군요.
네, 뿐만 아니라 발열도 심해지고 전력 소모량도 껑충 뛰어오릅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원하지도 않는 기능 때문에 더 비싸고 뜨거운 카드를 사야 했던 거네요. 이거 기업 입장에서는 완전한 자해 행위 아닙니까?
네, 하지만 젠스왕은 세상에 출시되는 모든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 심지어 가장 저렴한 보급형 모델에까지 이 쿠다를 의무적으로 탑재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와, 전부 다요?
네, 당연히 회사의 이익률은 바닥을 뚫고 곤두박질 쳤죠.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쿠다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투입된 연구개발비가 무려 120억 달러였습니다.
120억 달러면 하나로 약 15조 원 아닌가요?
맞습니다. 2014년 재무제표를 보면 한 해 매출의 30% 이상이 고스란히 R&D로 빨려들어갔어요. 제조업에서 매출 30%를 연구개발에 쏟아붓는다는 건 졸립을 건 도박이었죠.
15조 원이라니. 피도 눈물도 없는 월스트리트 자본시장에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을 리가 없겠는데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걸로 보였을 텐데.
완전히 이성을 잃고 분노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 보고서에는 날선 조롱이 가득했어요. 시장이 어디 있냐, 도대체 누가 그 기술을 돈 주고 쓰냐며 당장 사업부 폐쇄하라고 거세게 압박했죠.
이야, 압박이 엄청났겠네요.
게다가 2008년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고점 대비 80% 이상 폭락하는 참사를 겪습니다. 시가총액은 수년 동안 85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박스권에 갇혀버렸고요.
80% 폭락이요? 제가 이사회 멤버였다면 당장 CEO 해임을 요구했을 겁니다. 아니, 경영학의 가장 기본 원칙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라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도 아마 스마트폰 처음 손에 주시던 시기 기억하실 겁니다. 2010년대 초반에 모바일이라는 엄청난 레드오션이자 노다지가 열렸잖아요. 엔비디아도 그 금광을 니나게 뒀을 텐데 왜 그걸 포기하고 수익률 제로인 쿠다의 명운을 건 겁니까?
그 이유는 젠슨 왕이 월스트리트와 완전히 다른 시간축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장 모바일 칩이 돈이 된다는 건 알았지만 동시에 무어의 법칙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남보다 먼저 내다봤어요.
아, 무어의 법칙이요?
네. CPU 성능이 해마다 두 배씩 향상된다는 그 물리적 한계가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는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데이터 시대에는 CPU 하나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고 병렬 연산만이 유일한 돌파구라고 확신했습니다.
남의 파일을 뺏는 대신 새로운 판을 짠 거네요.
맞습니다. 모바일 칩 시장 같은 레드오션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대신 아예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스스로 창조하기로 한 거죠. 그는 이걸 영억 달러 시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억 달러 시장. 당장은 고객도 없고 가치도 없는 텅 빈 황무지라는 뜻인가요?
네. 그는 고객이 없는 곳에는 경쟁자도 없다는 철학을 굳게 믿었습니다. 월가는 쿠다 가치를 0달러로 평가했지만 젠슨 황은 고독한 예언자처럼 그 시간을 버텨낸 거죠.
정말 지독한 고독이었겠네요. 하지만 아무리 철학이 훌륭해도 누군가는 그 기술을 실제로 써줘야 오류도 고치고 생태계가 굴러가잖아요. 월가가 철저히 외면한 이 영억 달러 씨앗을 도대체 어디에 심은 겁니까?
화려한 벤처 캐피탈이나 대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눈을 돌린 곳은 자본이 없는 가난한 과학자들이었어요. 대학 연구실 구석에서 밤새우는 사람들이요.
과학자들이요? 의외네요.
산을 하려면 수백억 원짜리 국가 슈퍼컴퓨터 센터에 신청서를 내고 몇 달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몇 달씩이나요?
네, 그렇게 간신히 순번 돌아와서 돌려봤는데 가설이 틀렸다. 그럼 다시 신청하고 또 6개월을 기다려야 했어요. 연구 포기하는 대학원생들이 수두룩했죠.
아, 그래서 젠슨 황이 그들에게 현미경을 쥐어준 거군요. 그 용산 전자상가 같은 데서 몇십만 원이면 살 수 있는 평범한 게임용 그래픽카드에 쿠다를 얹어서요.
바로 그겁니다. 수억 원짜리 슈퍼컴퓨터 능력을 대학원생 기숙사 책상 위로 끌어내린 거예요. 그야말로 연산의 민주화였죠. 일주일씩 걸리던 시뮬레이션이 단 하루 만에 끝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와, 하루 만에요? 연구 속도가 엄청 빨라졌겠네요.
게다가 엔비디아는 전 세계 200여 개 대학의 교육 과정을 무료로 만들어주고 엔지니어도 직접 파견해서 코딩을 도왔어요. 방대한 라이브러리도 구축해주고요.
가만 들어보니까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로마 제국이 척박한 땅을 정복한 뒤에 가장 먼저 거대한 수도교를 나서 물을 댄 것과 같지 않습니까? 당장 그 위를 달릴 화려한 마차나 산업은 없었지만 미래의 엄청난 데이터가 달릴 고속도로를 아무도 모르게 미리 깔아둔 거잖아요.
야, 그 수도교 비유가 오늘 대담의 가장 핵심적인 총찰일 수도 있겠네요. 겉보기엔 대학 연구실에 장비 기부하는 훈훈한 자선사업 같았지만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무서운 해자를 파는 작업이었습니다.
무서운 해자요?
네. 어떤 양자화학자가 젠슨 황에게 당신의 기술 덕분에 내 평생의 과업을 생애 안에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대요. 젠슨 황은 이 말에 감동하지 않으면 시체나 다름없다고 했지만요.
정말 감동적이긴 하네요.
하지만 동시에 이 쿠다라는 언어에 10년 동안 완전히 길들여진 전 세계 미래 과학자들은 이제 다른 경쟁사 칩으로는 절대 넘어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와, 소름이 돋네요. 인텔이나 AMD 같은 경쟁사들이 그저 하드웨어 성능 몇 퍼센트 올리려고 아등바등할 때 엔비디아는 이미 미래를 이끌어갈 전 세계 연구자들의 두뇌와 손발을 전부 자기들 생태계에 묶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월스트리트 재무제표에는 단 1달러로도 안 잡히는 거대한 지하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그 어둡고 축축한 땅 속에서 자라나던 쿠데 생태계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뚫고 나와서 폭발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 그 불꽃은 도대체 언제 튄 겁니까?
드디어 2012년에 그 역사적인 불꽃이 튑니다. 인공지능 역사의 길이 남을 알렉스넷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알렉스넷이요?
네. 토론토 대학의 알렉스 크리제브스키라는 연구원이 부모님 집 침실에서 단 두 장의 게임용 GPU와 쿠다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훈련시켰습니다.
침실에서 게임용 카드 두 장으로요?
네. 그리고 수백만 장 이미지를 인식하는 이미지넷 대회에 출전해서 오류율을 26%에서 15%로 떨어뜨리며 2등과 압도적인 격차로 우승해버립니다. 얀느쿤이 이걸 보고 컴퓨터 비전 역사의 명백한 전환점이라고 극찬했죠.
아니, 그런데 여기서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미술 부원들이 쿠다 통해서 수학 문제 풀게 된 건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갑자기 인공지능이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미술 부원이 계산 잘하는 거랑 기계가 고양이를 스스로 인식하는 건 전혀 다른 원리 같은데요.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왜 엔비디아가 AI의 심장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집니다. 우리가 아는 딥러닝이나 인공신경망은 사람의 뇌구조를 모방한 건데요. 한 반장 한 명이 고차원 방정식 하나를 아주 논리적으로 깊게 푸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단순한 덧셈과 곱셈, 즉 무수히 많은 확률 계산을 수백만, 수천만 번 동시에 수행해서 패턴을 찾는 무식한 작업에 가깝죠.
아, 그러니까 복잡한 하나의 논리가 아니라 작고 단순한 점수 매기기를 수백만 번 동시에 해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수백만 개 픽셀에 동시에 색깔 칠하던 그 미술 부원들이 이제는 색을 칠하는 대신에 이 사진이 고양이일 확률을 신경망 노드에서 동시에 계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완전히 똑같은 방식이네요.
네, CPU가 한 달 걸릴 단순 확률 계산을 GPU는 단 하루 만에 병렬로 처리해버린 거죠. 젠슨 황이 깔아둔 병렬 연산 고속도로가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데이터 트럭이 달리기 위한 완벽한 인프라였다는 게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기가 막힌 우연이면서도 필연이네요. 게임 화면 부드럽게 만들려고 고안한 병렬 연산이 인간 뇌 신경망 작동 방식이랑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니 10년의 버팀이 마침내 임계점을 넘었군요.
맞습니다. 알렉슨의 결과를 확인한 젠슨 황은 즉각 전사적인 피벗을 선언합니다. 직원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그래픽 회사가 아닙니다. 이제 인공지능 회사입니다. 라고 못을 박았죠.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린 거군요. 그럼 그 선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아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로는 어떻게 연결된 건가요?
그 결정적 장면이 2016년에 등장합니다. 엔비디아가 DGX-1이라는 세계 최초 딥러닝 전용 슈퍼컴퓨터를 발표해요. 약 1억 7천만 원짜리 거대한 장비였는데 재밌는 건 이때도 청중들 반응이 미지근했다는 겁니다.
2016년인데도요?
딱 한 곳, 샌프란시스코의 작은 비영리 스타트업만이 이 폭발력을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이요? 설마?
네, 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원이 이끌던 초창기 오픈 AI였습니다. 젠슨 황은 이 첫 번째 슈퍼컴퓨터를 자기 차 트렁크에 직접 싣고 그들 사무실로 찾아갑니다. 스스로를 도어대시 배달부라고 부르면서 말이죠.
배달앱 기사처럼요. 와, 영화 같네요.
그렇게 배달된 장비로 오픈AI 연구원들이 밤낮 없이 초기 언어 모델을 훈련시켰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뒤엎고 있는 챗GPT 탄생의 결정적 씨앗이 되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을 뒤흔드는 챗GPT의 가장 깊은 밑바탕에는 2006년부터 그 온갖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래픽카드마다 꾸역꾸역 수학통역관을 심어놓았던 젠슨 황의 10년이 버티고 있었던 거군요. 배달부를 자처하며 씨앗을 건넨 그 순간이 새로운 시대의 바통을 넘긴 거고요.
네. 이 길고 험난한 과정을 되짚어보면 책이 아주 묵직한 통찰을 던집니다. 위대함은 재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성격에서 온다고요.
고통을 견디는 성격.
오늘날 시총 1, 2위를 다투는 엔비디아 제국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칩 하나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10년 동안 맨몸으로 비웃음을 견딘 성격,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난한 과학자들과 쌓아 올린 생태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거죠. 30년이 걸린 하룻밤 사이의 성공인 겁니다.
30년이 걸린 하룻밤 사이의 성공. 오늘 심층 탐구를 통해 마주한 이 문장이 꼭 실리콘밸리 거대 기업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 일상이나 비즈니스에서도 충분히 되새겨 볼 만하죠.
그럼요.
남들이 다 돈 된다고 몰려가는 화려한 레드오션을 뒤쫓기보다는 비록 지금 당장 가치가 0원이어도 내가 굳게 믿는 황무지를 고독하게 개간하는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공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며 오늘 대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06년 젠슨 황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비웃고 당장 돈은 한 푼도 안 되는 영억 달러 시장을 누군가는 고독하게 파고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10년 뒤 세상을 지배할 그 보이지 않는 미래의 씨앗은 지금 어느 낡은 연구실 책상 밑에서 조용히 냉각펜을 돌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숨겨진 영억 달러의 씨앗을 알아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흥미로운 화두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심층 탐구 여기서 차분히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